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어제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 첨단 기술 구상 창립 회의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요 기술과 신흥 기술, 공동 개발과 생산,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연결성 강화 방안에 대해 더 큰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래 협력 분야로 생명공학, 첨단 재료, 희토류 가공 기술 분야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심 첨단 기술 구상과 관련해 경제 관행과 공격적 군사 행동, 미래 산업 지배와 공급망 통제 시도 등 중국이 제기하는 더 큰 도전이 인도 정부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구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해 5월 양국 정부와 기업, 학계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과 국방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첨단 기술 구상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 전면 차단을 검토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드론을 생산하는 이란 기관 7곳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상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 연루된 혐의로 이들 기관들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들은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오브 에어크래프트 엔진,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구와 자급형 지하드 조직, 오제 파르바즈 마도 나파르 회사, 파라바르사, 코즈 항공산업, 쉐드 항공산업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란의 드론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제재는 이란의 드론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드론과 서방국들이 만든 부품을 사용한 드론이 이란제가 아니라는 강한 암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통제를 통해 각종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2주년을 맞아 오늘 미얀마와 태국 등지에서 군정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날 국민통합정부 등 반군부 민주화운동단체들의 주도로 군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터나 집에 머무르는 침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미얀마의 주요 상업 중심지인 양곤과 만달레이의 거리가 텅 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태국에서는 수백 명의 방콕인들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국민이고 우리는 미래가 있다면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도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올 8월까지 이를 연장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군부 집권 이후 미얀마에서 120만 명이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7만여 명이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탈환을 목표로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바흐무트 남쪽 진입 경로인 클리시치우카와 쿠르듀미우카에 이어 바흐무트도 다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지난해 10월 탈환한 도네츠크 북쪽 리만 마을 근처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접경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바흐무트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점령을 위한 거점으로 러시아의 최근 공세는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지역에서 수천 발의 로켓발사식 대인지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3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공조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서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핵 무장 의지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일본과 나토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규탄하며 핵과 대량살상 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한 외교장관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공조 외교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일 미국을 방문해 오는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올 들어 첫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장관의 첫 대면 회담인 만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올 상반기 중 미국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적 도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최우선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오는 5일에서 6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과 가질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외교 공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두 나라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앞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도발 위협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조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선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 간에 만나서 매우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1차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기 한반도 의제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한번 더 진전돼서 어쨌든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를 갖고 협력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갔겠죠.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한국 내에서 자체 핵 보유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앞서 31일 열린 미한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한 외교장관회담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한 공조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블링컨 장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만남들은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강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일단 초점이 있어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에게 한미가 얼마나 강한 억지태세를 갖고 있는지를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의미 그래서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억지를 위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전이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의지에 포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협력 의제로 여길 수 있지만 두 나라 간 전략 경쟁에 따른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중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다분히 유연해지는 양상이라며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을 두둔했던 중국이 미국의 중국 역할론에 열린 태도로 임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구축 그리고 디커플링이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매력 공세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중 간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국면을 중국이 좀 잠재워주기를 바라는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진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 방문 때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이 최우선적인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는 타이완 해협 문제 등에 대한 미한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선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 간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행위가 미한일 안보 협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을 자제시키려는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한 미중 간 협력 공간이 열릴지 여부는 미한일 안보 협력의 방향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 핵 위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견제에 포커스가 두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치열했던 작년 한 해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 책임론과 대북제재 무용론을 펴며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논의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서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핵 무장 의지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선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표면화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비확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더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독자적 핵 개발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교의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확장 억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에서 핵 긴장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최종현 학술원은 지난 30일 한국 내 여론조사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핵무장 찬성 여론 70.2%보다 6%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한국 내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수사에 직면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만난 뒤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추가로 계획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확장 억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모의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동맹 파트너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한국 여기자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3 포럼 W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동맹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이 같은 약속을 현실화해 나가는데 완전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앞으로 미한 간 논의가 한국의 핵 보유 추진이나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하고 있는 논의는 확장 억제 의지, 우리의 약속에 대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나토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규탄하며 핵과 대량살상 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31일 도쿄에서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실시한 일련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한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나토의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 회의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과 나토는 정보 공유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rime Minister, we also share deep concern over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including its nuclear activity.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상황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또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며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1일 일본 이루마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즈스 슌지 일본 항공망료장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나토의 가장 유능한 협력국 중 하나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딜란 화이트 나토 부대변인 대행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에 앞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신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양국 간 모의 훈련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문이 시기적절하면서도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31일 VOA에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한국 국방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오스틴 장관이 둘 다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한국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필요로 하며 이 점을 미국 최고위층 고위관리인 오스틴 장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대신해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국방 역량을 약속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심할 여지를 없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31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석 달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우려해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와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한 국방장관이 회담한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동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 억제 공약의 핵심이라며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고도화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미한 연합훈련 확대에 동의했으며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계획도 밝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비록 한국 내 여론은 미국의 전술 핵재배치나 독자적인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국과 한국 정부는 굳건한 동맹이 갈등을 억제하고 역내 혼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 주둔 미군부터 육해공 해군반 3축 체계까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강조했고 자신은 한국을 방위하려는 미국의 방위 의지에 매우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이번 오스틴 장관의 행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약속하는 한 걸음이 될 수는 있지만 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the U.S. government is very aware that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has shifted toward more people favoring acquisition.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한국 내 여론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군사적 충돌 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더욱 많이 전개할 것이라는 오스틴 장관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의 한 걸음이라며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양국 간 모의 훈련 등 구체적 옵션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어 사실상 억제는 모두 심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미한 양국의 과제는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deterrence is all psychological,
yeah.
right? I mean, the U.S. has the physical capacity to defend South Korea.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안보 우려가 있을 때마다 방위 공약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정기적인 약속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국방부 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에 미한일 안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동해는 미한일 모두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순찰하는 지역으로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 항공기에 대한 상호작용을 위한 보다 긴밀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미국의 공경 외교와 미한 동맹의 깊이를 보여주는 변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30일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안보 국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핵수단, 즉 전략, 정책, 태세, 전력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35쪽에 달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5개 언어로 된 보고서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한국어로 공개한 건 2018년에 이어 5년 만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주요 보고서와 지침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별도로 발표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5월 20쪽에 달하는 북한 정보기술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엔 국무부가 인종간 형평성 렌즈를 이용한 인신매매 금지 작업 수행 정보 지침을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19쪽에 달하는 이 지침서는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퇴출을 위한 자세한 실행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FBI는 지난 2020년에 17쪽에 달하는 북한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2018년부터 별도로 대북 제재 주의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한국어 코너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테러, 미국에 대한 외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활동에 가담한 개인의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한국어 중과 추세는 과거 주한미국 대사관이 미 국무부의 연례 국제인권보고서나 종교자유보고서, 인신매매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사례와는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는 더 많은 지구촌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공공외교의 일환이자 한국의 국력신장, 미 동맹의 중요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31일 뷰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을 넘어 보다 폭넓은 청중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simply an effort to facilitate communication to broader audiences beyond just
전 세계의 더 많은 청중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려는 외교적 노력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특히 한국어는 남북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과 글로벌 사안들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어 보고서 증가 추세는 과거 자신이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와는 다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외국의 청중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이자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 think it's great they're reaching out to audiences in directly.
특히 미한 관계는 더욱 깊고 넓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더욱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어 보고서 증가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 동맹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an indication of how important the Korea situation, the Korean.
또한 동맹인 한국에 대한 높은 존중의 표시라면서 한국과 한국어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중요하고 유익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이런 추세는 실용적 목적도 있다며 한국어 번역본은 오해와 오역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 역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많은 문서가 빠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eah, and this is a social media and in the internet many documents are traveling quickly around the world.
실제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 번역본이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을 지원하는 전략, 정책, 태세 및 전력을 다섯 개원으로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오소프 상원의원은 3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구인 조지아주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또한 태양광 같은 첨단 에너지 관련 미한 협력은 양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마크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소프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 큐셀이 최근 의원님 지역구인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제조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차가 지난해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뒤이은 것인데요. 의원님이 모두 마쿠 협상을 주도하셨는데 어떻게 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요?
The very first economic commission that I led overseas as a U.S. senator.
제가 미국 상원으로서 이끌었던 첫 해외 경제대표단의 행선지가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고향인 조지아주와 한국 기업 간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고 조지아주에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취임 후 저의 목표는 조지아주가 태양광 제조에 있어서 가진 기회를 인식하고 조지아주를 첨단 에너지 혁신과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큐셸은 이미 조지아주에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를 촉진하고 조지아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제정돼 조지아주에서 화나 큐셸 태양광 제조시설의 이런 역사적인 확장을 보게 돼 매우 기쁩니다.
현재 한국 기업과 진행 중인 또 다른 대미 투자 사업이 있나요?
I am always working to expand investment, opportunity, prosperity and jobs in the state of Georgia.
저는 조지아주에서 투자와 기회, 번영,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저희 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작성해 주도적 역할을 했고 하나의 이번 투자를 촉진한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여전합니다. 북미 최종 조립 규정으로 인해 현대차와 같은 해외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계속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 측의 이런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The 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that has attracted this substantial solar manufacturing investment to Georgia.
조지아주에 상당한 태양광 제조 투자를 유치한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은 더 큰 법의 일부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저는 조지아주가 세계적인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에서 등 제 고향 조지아주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 이 법이 미국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미한 양자무역을 확대하고 두 나라 간 강력한 무역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기업 파트너 그리고 한국 정부 대표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 시절 함께 만나 얘기를 나눴고 한국 외교장관과도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미 한국 대사와의 관여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한국의 경제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V 조항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IRA 관련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을 지지하십니까?
There are a variety of proposals related to the EV incentives, and I will always diligently and fully consider them.
전기차 인센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들을 항상 성실하고 충실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조지아주의 성공을 보장하고 전기차든 태양광 제조 분야든 조지아주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지아주 태양광 제조에 대한 수십억 달러라는 이런 역사적인 투자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입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다른 첨단에너지, 인프라, 혁신과 제조 부문 등 무엇이든 저의 최고이자 유일한 우선순위는 조지아주가 번영하고 이 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EV 관련 조항이 한국과 같은 해외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조항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대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As I said, the very first economic mission that I led after I was elected to the Senate was to Korea, precisely to attract more Korean investment.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뒤 이끈 첫 해외 경제대표단의 행선지는 한국이었고 정확하게는 조지아주에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든 다른 조치든 저는 정부 간의 건설적인 양자 대화와 한국 주요 경제 지도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동시에 제 유권자들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특히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탱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탱크 제조 역량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와 같은 탱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국내 생산과 미 동맹국들의 생산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대차를 제외한 IRA의 EV 조항이 미 국가안보익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As we approach and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xtraordinary alliance.
위대한 국가 간 이 엄청난 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우리는 상호 방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한 동맹은 동북아와 한국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취임 첫해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한 양국의 군 사령관들과 만나 상호 안보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모두 강력한 국내 산업과 제조 기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지속되고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같은 미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확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I wrote the solar manufacturing legislation, which is now law and which is attracting all of this solar manufacturing.
지금은 법률로 제정돼 조지아주에 이런 태양광 제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태양광 제조법을 제가 쓴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첨단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중 일부는 중국 신장 지구에서의 강제 노동 우려로 얼룩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첨단 에너지 제조는 미국과 한국을 위한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제조와 첨단 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한 간 투자와 무역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합니다.
미한 경제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가 늘 따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Of course, it's a threat to South Korea. It's a threat to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n.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국의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안보에도 위협입니다. 제가 취임 첫해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한국에 가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들이 충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주 주미 한국대사와 만나서도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완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먼저 말씀하셨듯이 미한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양국 동맹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길 기대하십니까?
70 years of friendship, 70 years of solidarity. Now we mark this milestone.
70년간의 우정이자 유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7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한반도에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미한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에게도 인사와 지지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한 동맹 강화는 물론 안보와 상업, 문화, 연구,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도 전념할 것입니다. 양국 간 우정은 70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새로운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워싱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시는데요. 차세대 미국 정치인으로서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어떻게 미국의 가치를 일치시키면서 전 세계 리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One of the reason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such important partners. One of the reasons that our alliance has been so successful.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인 이유 중 하나, 또 우리 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통된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상업과 상호 국가 안보, 그리고 문화와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과 무역 투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어 몇몇 젊은 한국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관계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 의원으로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한 동맹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 개선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는 계층인 만큼 북한 당국과 시급히 논의해야 할 인권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와 공동으로 이틀 동안 북한 여성 여아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몇 달 동안 북한 내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계속 우선시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 정부와 관여할 의지가 있고 준비도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임무를 시작하면서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첫 번째 부분으로서 북한 내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우선순위에 뒀다며 그들이 인권 침해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유엔과 시민사회단체, 다른 관계자가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과 관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살몬 보고관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한국 외교부와 함께 북한 내 여성 및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비공개로 공동 개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성명에서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성 및 재생산 복원 권리, 구금시설 내 여성과 여아의 상황, 여성의 강제 노동에 대한 취약성, 제3국 내 탈북 여성 보호 등 4개 분야를 우선순위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고통,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용기를 내 대중 앞에 나선 탈북 여성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북한 내 여성과 여아는 날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화 구축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기여, 북한 내 장애 여성과 여아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제회의가 북한 내 여성과 여아의 권리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들, 유엔기구, 인권협력기구, 학계, 유엔회원국들, 탈북여성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에 선박 접안 시설로 보이는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열차 대신 배기를 통해 로켓을 실어 날라 발사대에 세울 수 있는 미사일 운반로를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된 곳은 서해 위성 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 자료에선 그전까지 큰 바위 여러 개로 뒤덮여 있던 이 지점의 면적이 점차 바다 쪽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 지점은 바다 쪽으로 살짝 돌출돼 있었는데 12월엔 콘크리트가 덮인 듯 이전보다 길어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월엔 현장에 더 많은 콘크리트가 부어지면서 12월 포착된 형태보다 3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현재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길이는 기존 돌출 부위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까지 약 70m에 이릅니다. 구조물은 표면도 깔끔하게 포장돼 있어 그 위로 차량 통행도 가능합니다. 앞서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지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박 접안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물의 전체적 외형은 선박 접안 시설, 즉 부두와 유사합니다. 특히 이 부두는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과도 연결돼 주목됩니다. 현재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선 발사장 일대와 해안가 마을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터널의 마을 쪽 출입구에서 길을 따라 약 3.6km를 더 가면 바로 이 부두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부두에서 터널로 향하는 도로는 중간에 두 갈래로 갈리는데 터널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은 엔진 시험장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100기를 통해 로켓 추진체와 관련 장비 등을 실어 나른 뒤 이 부두에서 곧바로 서해 발사장 중심부는 물론 언덕 너머의 엔진 시험장까지 옮길 수 있는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에 실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옮긴 뒤 이를 위성 발사장 내 조립시설에서 합체한 뒤 발사대에 세우곤 했습니다. 적재 용량에 한계가 있고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열차의 특성상 대형 로켓 등을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박은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로켓 등의 운송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이 지점에 부두를 건설 중인지 주목됩니다. 슈말러 선임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두 건설 지점은 썰물 때도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라며 북한이 항구 접안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I think that they're building a direct port access because it's just going to give more streamlined transport.
평양발 물품을 우주 발사장까지 열차로만 옮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통한 직접적 접근 경로를 구축 중이란 설명입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 부두를 건설하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부두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선 로켓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끌어올릴 크레인 등 장비도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이 일대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청렴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31일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가 청렴도가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17점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리비아와 예멘, 베네수엘라,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등 5개 나라에 불과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31개 국가 중에선 가장 낮은 청렴도를 보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에서 유혈 분쟁을 겪는 나라들 혹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곤 한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을 이들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시민사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독재자들은 반부패 노력보다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잘 보호된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부패를 잘 통제한다며 부패와의 전쟁에서 표현과 결사의 근본적인 자유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래 줄곧 청렴도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으로 8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됐으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170위권을 기록하면서 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함께 공개한 영상을 통해 한 국가의 부패는 해당 국가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로 결합된 이런 위협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더욱 강력해지는 적대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가 전 세계 대부분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조사 대상국 중 95%가 2017년 이후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국의 3분의 2 이상이 청렴도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국가 평균도 11년 연속 43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2점 오른 69점으로 24위를 기록해 순위가 3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83점으로 공동 5위를 기록해 가장 높은 청렴도를 보였고 일본은 73점으로 18위, 한국은 63점으로 3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45점으로 65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서 열병식이 임박한 듯한 신호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평양 순안 공항엔 열병식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여러 개의 물체가 줄지어 서 있고 열병식 훈련장에는 만 명이 넘는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양 순안 공항의 활주로 연결 도로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31자 위성사진에 차량 혹은 항공기로 보이는 물체 약 30개가 눈에 띕니다. 형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남쪽 활주로와 북쪽 활주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를 따라 길게 도열한 모습입니다. 도로 바로 옆 벌판엔 눈이 쌓였는데 유독 이 물체들이 서 있는 지표면만 흙빛이 쭉 이어집니다. 해당 물체가 화염을 뿜어 눈을 녹였거나 눈밭 위를 움직이며 눈을 쓸어내 바닥이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화염이 분출됐다면 전투기, 눈밭 위를 주행했다면 트럭 등 차량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평양 순안 공항에선 열병식을 약 2주일 앞두고 이번에 포착된 것과 유사한 물체 수십 개가 주기적으로 포착되곤 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실체 파악은 어렵지만 순안 공항의 일정 크기의 물체가 다수 늘어서 있는 장면은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이 운집하기 시작하는 장면 등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21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대형 글자를 연출한 인파가 확인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38로스는 군중이 2와 8 혹은 75군이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어낸 점을 근거로 북한이 2월 8일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양 순안 공항에서도 과거와 비슷한 물체 도열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열병식 개최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엔 병력 대열 약 44개가 나타났습니다. 각 대열을 이룬 병력을 최대 300명으로 추산할 때 이날 훈련장에는 최대 13,000명이 집결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평양 김일성 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는 과거 열병식 직전 설치된 것과 똑같은 부교가 설치됐습니다. 또 김일성 광장 연단 주변엔 구조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무기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약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유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탐사 활동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도중 미국 남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합니다.
The space shuttle Columbia has exploded over Dallas, Texas airspace. Once again, KXAS is...
케네디 우주센터 착륙 예정 시간을 불과 16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개발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1981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호는 이후 27차례 우주 비행 기록을 수립하며 우주 왕복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호는 2003년 2월 1일 28번째 비행을 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고 이래 17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참사에 우주 왕복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또 한 차례 실현을 맞게 됩니다. 1944년 2월 1일 추상 미술의 선구자 피터르 몬드리안이 72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72년 네덜란드 중부의 아모르즈 포르트에서 태어난 몬드리안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몬드리안은 20살 때 암스테르담의 미술학교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고 졸업 후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기에 몬드리안은 주로 자연주의 기법을 이용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몬드리안은 신비주의 화가인 얀 트로프의 영향으로 추상화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작품으로 33살 때 추상화, 나무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추상화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선, 면, 색채의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은 그림 나무에서 나무를 선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려 했던 몬드리안. 그의 미술 이론은 20세기 조형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책으로 배운 세대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에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핵무기의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490,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